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군사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아브루안 군 최고사령관은 26일 정권 장악은 내전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안 장군은 이날 수도 하르툼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라 전체가 정쟁 때문에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정권 이양 과정에서 정치 세력의 참여는 결함이 있었고 갈등을 조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군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25일 부금됐던 압달라 한국 총리와 그의 아내가 다음날 귀가를 허가받았지만 면밀한 감시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안 장군은 주요 내각과 정치인을 부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원 체포한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는 수단군 내부 반란 조장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6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쿠데타로 구금됐다가 풀려난 압달라 한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링컨 장관이 수단 군부가 총리를 숙방한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모든 민간 지도자를 숙방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수단 군부의 정권 장악에 우려하며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2019년 헌법 선언과 지난해 주바 평화 합의에 기반한 수단 정권 이양 틀로 복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동시에 민간인 지도력, 민주주의와 평화를 원하는 수단 국민의 요구를 지지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민간인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수단에 대한 약 7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26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국가들이 남중국해 행동규칙 COC를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리 총리가 제24차 중국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리 총리는 남중국해의 평화는 중국과 아세안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영내 개발은 양측 공동의 염원으로 영내 평화는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년은 남중국해 분쟁 방사국 행동선언 DOC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중국은 이를 계기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해양 협력을 확대하고 협상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리 총리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은 지난 2002년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해 DOC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 선언에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COC 재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유럽연합은 외교정책에서의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26일 두 정상이 통화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미국이 영국, 호주와 함께 신안보협력체인 오커스 발족을 발표한 이후 처음입니다. 성명에 따르면 이날 시 주석은 최근 국제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큰일들은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을 추정한 것이 옳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이 탈석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26일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에 미국 내에 영업허가를 취소했습니다. FC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통신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며 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정부가 소유한 회사의 미국 자회사로 중국 정부의 착취와 영향력 행사 그리고 통제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적이고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미국 내의 통신에 대한 접근, 저장, 방해 행위를 통해 미국을 겨냥한 첩보나 다른 해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과 2일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곧 영국행에 나섭니다. 이를 앞두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을 물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P통신과 NORC 공동문제연구센터 시카고대학 에너지정책연구소가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성인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또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냐는 물음에 매우 중요하다가 59%, 어느 정도 중요하다가 21%. 2018년 11월에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 심각성에 대한 의견이 10%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과학자들의 연구와 최근 이어지고 있는 허리케인이나 치명적 산불이나 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기후현상에 의해서 조성됐다고 답했는데요.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응답 비율이 차이가 나긴 했습니다만 공화당원 응답자 57%를 포함한 응답자 75%가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인간활동에 있다라는 의견이 75% 응답자 가운데 54%였습니다. 응답자의 55%, 미국이 석탄이나 천연가스가 아닌 보다 청정한 자원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탄소 배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법이 통과된다면 얼마를 지불하겠느냐고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6개 다른 금액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답으로는 1달러가 52%, 37%는 20달러, 35%의 응답자가 10%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환경 분야 전문 기자입니다. 영국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인 에밀리 홀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황해도 용현과 강원도, 함경 남북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삼전이 최저 영하 7도입니다. 양강도와 장진도 영하권에서 시작하고요. 평양 신의주 함흥이 5도, 개성이 4도, 대주 원산 7도, 장전이 9도에서 출발합니다. 낮에는 삼전이 8도까지만 오르고요. 양강도 나머지 지역은 12도, 중강 15도, 청주엔 17도, 평양과 신의주, 원산, 장전은 낮 최고 18도, 개성, 함흥 20도입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세안에 최대 1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타이완의 유엔 체제 참여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추세라면 2100년까지 기온이 섭씨 2.5도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26일부터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역시 화상으로 참석해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4년 만에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네. 아세안의 회원국이 10개 나라인가요?
맞습니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태국,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얀마 등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먼저 우리의 협력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세안의 전망과 이 원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지역의 탄력성과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협력이 핵심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 지원 계획을 밝혔네요.
네, 최대 1억 200만 달러에 달하는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백악관 측 설명으로는 보건과 기후, 경제, 교육 프로그램 등에 투입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기후변화 완화 프로그램에 약 2천만 달러, 무역과 혁신 부문 협력 지원에 역시 2천만 달러, 교육 사업에는 약 1,700만 달러, 그리고 성평등과 균형 진흥에 400만 달러 등입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대치와 전염병 예방, 검진, 치료 능력 향상에도 약 4천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네. 자, 아세안 회원국에 미얀마도 들어있는데요. 미얀마 대표는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아세안 측은 이번 정상회의에 미얀마 측에 비정치적인 인물을 대표로 보내달라라고 요청했는데요. 그러자 미얀마 측이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네, 미얀마는 지금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죠?
네, 미얀마 군부가 지난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간 정권을 붕괴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군정 지도자가 군 지도 최고 지도자인 민 앙 훌라잉 장군으로 훌라잉 장군이 총리까지 맡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아세안이 훌라잉 장군 초대를 거부한 겁니다.
예. 자, 그동안 이 아세안이 정권을 탈취한 미얀마 군사 정권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죠?
네, 아세안이 지난 4월에 5개 사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이 먼저 즉각적 폭력 중단과 모든 당사자의 자제, 건설적 대화, 인도적 지원, 그리고 아세안이 임명한 특사와의 대화 중재 및 미얀마 방문 등이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미얀마 군부가 이런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세안 측은 미얀마 측이 자신들 요구사항을 따르는데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훌라잉 장군을 아세안 정상회의에 초대하지 않은 겁니다.
예. 자, 훌라잉 장군이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장군을 초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얀마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네, 미얀마 외무부는 아세안 측이 최고 지도자나 최고위급 대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아세안에 반대하거나 아세안 정상회의를 거부하려는, 이 보이콧하려는 뜻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회의가 끝난 뒤에 성명이 나왔는데요. 성명은 쿠데타가 발생한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서 잇단 폭력과 사망자 발생 등의 현지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외국인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이 성명은 또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제출했던 5개 합의사항의 이행도 촉구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정상회의에서 미얀마 문제 언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미얀마 내 폭력 사태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지금까지 부당하게 체포된 사람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군사 정권 측에 요구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월요일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얀마의 민주진영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네.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화상으로 미얀마의 NUG, 국민통합정부 대표들을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동과 관련해서 미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설리번 보좌관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미국의 계속된 지지를 강조했고 미얀마를 민주국가로 되돌리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관해 논의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타이완의 유엔 참여를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이 유엔 기관들에 견고하게 참여하는 것을 지지해달라고 26일 회원국들에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타이완이 지난 50년 동안 대부분 특정한 유엔 전문기구에 강력하게 참가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타이완의 기여에 가치를 부여했다는 증거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타이완이 지금 유엔에 가입된 회원국은 아니죠?
예, 회원국이 아닙니다. 지난 1971년에 이 회원국 지위가 타이완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이후에 타이완이 유엔 회원국 지위를 잃었고요. 다만 일부 유엔 기구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는 타이완이 유엔 기구에서 활동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타이완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타이완이 유엔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타이완의 유엔 활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맞습니다. 예, 블링컨 장관은 이번에 타이완 배제는 타이완의 기여에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유엔과 관련 기구의 중요한 활동을 훼손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중국은 국제기구 안에 타이완 활동을 지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이런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의회 대표단이 타이완을 방문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다음 주 초에 대표단이 타이완을 찾을 예정이라고 이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C MP 신문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서 27일 보도했습니다. SCMP는 프랑스 라파엘 글리크스만 의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다음 주 초에 타이완을 찾아 현지 관리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 그런가 하면 타이완의 외교부장이 지금 유럽을 방문 중입니까?
네. 우자오시의 타이완 외교부장이 체코와 슬로바키아 등 타이완의 우호적인 유럽 국가들을 방문했습니다. 우부장은 26일 슬로바키아 수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코로나19 폭발 기간 권위주의 국가는 계속해서 거짓 정보로 민주주의 체제를 폄훼했다라면서 중국을 애둘러 비판했고요.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민주국가들이 서로 단결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이번 세기 안에 지구의 기온이 국제사회의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군요.
네, 유엔 환경계획, UNEP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이번 세기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섭씨 2.7도 상승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예, 국제사회가 목표로 했던 수치는 몇 도였습니까?
네,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2도 미만 상승으로 잡았고요. 궁극적으로는 1.5도 상승이 목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은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이 파리 기후 협정에 서명한 나라들이 제출한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가 이번에 새로 제출한 탄소 배출 감소 계획이 6년 전 것과 비교하면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추가로 7.5%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네. 자, UN이 세워놓은 감축 목표는 얼마나 됩니까?
네, 2도 상승 목표를 이루려면은 30% 그리고 1.5도 상승 목표라면 55% 감축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가운데 UN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은 파리 기후협정 서명국의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분석한 결과 현재 계획대로라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2010년보다 1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 늘어나는군요. 자, 이번에 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출한 나라는 몇 나라 정도입니까?
네, 이번 주말에 개막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143개 나라가 새 자료를 보내거나 기존 자료를 갱신했습니다. 한편 안테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10년간 의미 있는 규모로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1.5도 상승 목표를 영영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지난해 이 온실가스 농도가 기록을 세웠다 이런 소식도 있었죠?
네, 세계 기상기구 WMO가 최근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해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농도가 전년보다 2.5ppm 늘어난 413.2ppm을 기록해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산업화 이전인 1750년 농도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은 기후변화 문제를 대처하는 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WMO 측도 현 상태라면 파리 기후협정이 정한 섭씨 1.5도 기온 상승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많은 나라가 시한을 두고 또 탄소 배출을 0으로, 제로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EU를 비롯해서 약 50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에 대해 화이자사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뉴욕시 경찰들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시 정책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샌디 맥케인 유엔 식량기구 대사 지명자를 비롯한 일부 대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부터 볼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된 소식인데 새로운 결정 사항이 나왔군요.
네, 미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사의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라고 26일 권고했습니다.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이날 표결에서 기관 한 명을 제외하고 17대 0 만장일치로 5세에서 11세 어린이 대상 화이자의 백신 긴급 사용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자,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긴급 사용을 승인, 결정을 내린 근거를 또 봐야겠죠?
네. 자문위원들은 해당 연령대에서 백신이 주는 이익이 잠재적인 위협을 능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심근염 발생 확률 등 백신 부작용과 관련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을 앓을 위험은 성인보다 좀 적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하지만 FDA의 피터 막스 백신 국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 190만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고 8,300명이 코로나로 입원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입원한 어린이 가운데 약 3분의 1은 집중 필요가 치료가 필요했으며 이 가운데 약 100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가을 개학과 함께 어린이 확진자가 늘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어린이 대상 코로나 백신 승인으로 미국 내 연령 간 접종 간격을 줄이고 부모들과 교육 보건 당국자들의 걱정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이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의 위원인 어맨다 콘 CDC 연구원은 모든 연령대에 백신 접종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은 방식으로 백신을 맞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화이자사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성인 투약 정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을 3주 간격으로 두 차례 접종하면 코로나로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과 예방을 예방할 수 있다며 긴급 사용을 신청을 했고요. 이날 자문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FDA 자문위원회의 결정 사실 백신 승인에 있어서 시작하는 그 첫 단계이자 또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다면서요.
예, 이 자문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FDA는 자문위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며칠 안에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접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이 어린이들을 제외하면 모든 사람이 다 코로나 백신 맞을 수가 있죠?
예, 12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은 긴급 승인이 난 상태로 이미 접종이 시작됐고요. 18세 이상 성인을 상대로는 화이자를 비롯해 모더나와 존슨앤드존슨 백신 등 세 가지 백신이 긴급 또는 정식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네.
자,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이 최종 승인이 되면은 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인구는 약 2,8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률이 57%대에서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어린이들이 추가로 백신을 맞을 경우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부는 어린이들 백신 접종 준비에 이미 들어갔다고 하죠?
예, 백악관은 지난주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위한 대대적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보건당국의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어린이용 백신과 주사기를 배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만 5천 개 이상의 소아과와 약국, 지역 보건센터 등이 어린이용 백신 접종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린이 자녀를 둔 부모를 상대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백신이 승인을 받았어도 실제로 이 아이들이 백신을 맞아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어린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 백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 아직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을 맞히기에 꺼리는 부모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린이 백신 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자문위원회는 이날 결정은 어린이 대상 백신 긴급 승인에 관한 것이지 어린이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결정은 아니라며 FDA가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코로나 백신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뉴욕시 경찰 노조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이 시 정책에 반대해서 소송을 냈다는 소식입니까?
예, 뉴욕시의 가장 큰 시경찰 노조인 경찰자선협회가 지난 25일 모든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책에 반대해서 뉴욕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경찰 노조가 소송을 내면서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네, 협회의 패트릭 린치 회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주에 발표된 뉴욕시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되돌려 달라며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나 뉴욕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린치 회장은 백신을 접종할지 않을지는 개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난주 뉴욕 시가 경찰, 소방관 등 뭐 16만 명의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좀 자세한 내용도 같이 들어볼까요?
네, 지난 20일 빌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 같은 정책을 밝히면서 시 공무원들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시에서 않을 시에는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를 없애고 무조건 백신을 맞도록 했습니다. 이어 백신을 접종한 공무원들에게는 오는 29일까지 최소한 1차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새로 백신을 맞는 공무원들에게는 $500의 보너스를 주기로 했습니다.
네. 자, 경찰들이 이렇게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는 움직임, 목소리 뉴욕시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죠?
예, 시카고에선 백신 의무화를 놓고 시정부와 경찰 노조가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로리 라이트풀 시카고 시장은 존 카탄자라 경찰 노조 위원장이 경찰 노조원들에게 당국의 백신 의무화 시행 절차를 따르지 말라고 지시해 불법 퇴업 또는 파업을 부추겼다며 위원장과 경찰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반면 경찰 노조 측은 시가 의무화 정책 시행 전에 노조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단체 협약 위약이라며 시장과 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매사추세츠주 경찰노조는 최소 150명의 경찰이 백신 접종 의무화로 인해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백신 의무화 단속은 안 하겠다고 밝혔다고요?
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 알렉스 빌라누에바는 이달 초 자신은 18,0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백신 의무화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신은 백신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5%에서 10% 인력을 잃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에 반대하는 다른 주의 경찰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겠다 이런 지역도 있다고요.
예, 바로 플로리다주입니다.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경찰과 보안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주 법 집행관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의회 회기에 플로리다주로 이주하는 타주 경찰관 등에 대해서 $5,000의 보너스를 제공하는 법안을 서명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드센티스 주지사는 특히 뉴욕시와 시애틀 등의 특정 지역을 거론하면서 만약 일하는 지역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면 플로리다주에선 잘 대응해주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구애에 나섰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서 이 경찰관들도 그 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을 텐데요. 혹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숨진 경찰관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네, 순직 경찰 추모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숨진 경찰 수는 26일 현재 249명입니다. 이 단체 통계에 따르면 작년에는 248명의 경찰관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연방 상원이 대사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안을 처리했는데 공화당 쪽의 인사가 대사 인준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상원이 26일 신디 맥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사 지명자와 제프 플레이크 터키 주재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신디 맥케인 지명자는 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이고요. 플레이크 대사 지명자는 공화당 소속의 전 상원의원입니다.
네,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출신의 인사가 대사로 임명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명자의 공통점이 또 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던 공화당 내 대표적인 반 트럼프 인사였다는 점 하나고요. 또 미 남부 애리조나주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네. 자, 대사 인준을 받은 두 인물이 누군지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자 우선 맥케인 지명자의 남편인 고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은 지난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았던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자, 비록 바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패하긴 했지만 이 베트남 전쟁 포로 출신인 맥케인 의원은 전쟁 영웅이자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30년 넘게 우정을 쌓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인인 이 맥케인 지명자는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크 지명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 애리조나주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으로 연당 상원의원을 한 차례 역임한 인물인데요. 공화당 소속임에도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맥케인 지명자를 비롯한 이 플레이크 지명자의 지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텃밭인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한 건 지난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네. 뭐 이 두 사람은 대사로 지명될 때부터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미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승리에 기여한 애리조나주에 대한 보훈의 뜻으로 두 사람을 지명했다고 분석하기도 했고요. 또 공화당 인사를 대사로 지명하면서 초당적인 메시지를 건넸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네. 이날 상원의 인준을 받은 대사가 이 두 명인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서 두 명에 대한 인준안도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톰 우달 전 상원의원이 뉴질랜드 주재 대사로 인준받았고요. 빅토리아 레지 케네디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지명자도 인준안이 통과했는데요. 이 케네디 지명자는 민주당 소속 정치 거물이었던 고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아내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날 인준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인준 절차는 뭐 몇 분 안에 끝나는 호명 투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래 대사 인준이 이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대사 후보들 인준에 있어서 아주 철저한 검증을 요구해 왔는데요.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쿤스 의원은 이날 상원이 4명의 지명자에 대해 신속하게 인준안을 처리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사 지명 인준이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도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내정자 소식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크리스 대 코르소 부대사가 대사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쿤스 의원은 아직 수십 개국의 미국 대사 자리가 공석이라며 앞으로 있을 인준도 이번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출범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재가입하고 세계적 현안인 기후변화 대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밖에 환경보호 정책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경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디언 신문의 워싱턴 DC 주재원 에밀리 홀든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Sure, I'm Emily Holden. I am a DC-based environment reporter and I've been working from in Washington DC for the last 10 years.
네, 저는 에밀리 홀든입니다.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여러 매체를 거쳤는데요. 최근에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이어서 가디언 소속으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DC의 근거를 두고 일한 기간만 10년이 넘었네요. 그전에는 고향에 있는 여러 작은 지역 매체에서 기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로이지애나 태생입니다.
가디언이 영국 신문인데 어떨 때 보면 미국 뉴스를 다른 매체들보다 훨씬 빠르고 자세하게 보도하더라고요. 홀든 기자 같은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Oh, well, thank you. We appreciate that. I think that, you know, we really try to think about who our readers are and what they need to know most and the reason the coverage is so good is because
칭찬 감사합니다. 우리의 독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들이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는가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가디언은 본사가 영국에 있지만 국제적인 매체입니다. 온라인 독자 비중이 커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뉴스가 나오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지 취재 인력을 배치합니다. 국가적 영향력을 볼 때 미국 뉴스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수도인 워싱턴에 배치한 기자들이 많아요. 다들 미국인이고요. 백악관 출입 기자단에도 소속돼 있습니다.
환경 전문 기자시잖아요. 환경에 관한 뉴스도 미국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까?
The kind of the world of people who follow environment policy, everyone from academics to professionals and members of Congress and even the White House.
물론이죠. 미국 의회와 백악관을 취재하는 데서 굵직한 환경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어떻게 짜고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세계적인 환경 현황이 좌우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오니까요. 지구 환경의 운명이 미국의 정책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입니다. 과거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국제적인 탄소 배출 제한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약속이 됐다는 지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가입해서 되살아났습니다.
환경 문제는 독자나 시청자들 사이에서 불편하고 재미없는 분야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이 분야를 선택하신 이유는 뭔가요?
I grew up in South Louisiana, and one of the early experiences that really pushed me into the field was watching how Hurricane Katrina unfolded.
어릴 때 겪었던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루이지애나주 남부에서 태어나 성장했는데요.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가 동네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거의 한 집 건너 한 명씩 사망자가 나왔어요.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날아간 이웃도 있었고요. 저희 가족이 입은 피해도 컸습니다. 정부가 노력했지만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물적 피해는 그렇다 쳐도 사람들의 정신적 상처는 지금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라면서 내내 우리 이웃들의 아픔이 제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공부했어요. 학계에서는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보잖아요. 이런 의제를 사람들에게 더 알리고 불행한 일을 사전에 막도록 여론을 형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환경 문제로 생기는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까?
The environment beat and really digging into state energy and electricity policy.
지구 환경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국가나 지역 정부 차원의 에너지 정책, 전력 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추위 속에 발생한 전력난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죠. 발전소 가동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친환경 전력으로 전환을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풍력을 비롯한 비화석 연료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양을 늘리자는 논의가 수십 년 전부터 있었는데 텍사스 주정부가 거부했어요.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가 줄어드는 걸 우려해서였습니다. 에너지업계 보호 목적이죠. 풍력발전을 늘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풍력발전소는 한번 터빈을 돌리기 시작하면 바람만 불면 되니까 춥든 덥든 날씨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나 아끼는 기사는 어떤 겁니까?
Oh, it's so hard to say. One large project that I've worked on at The Guardian was about, I basically decided we were going to try to explain to people the everyday health impacts of the chemicals that we encounter in products and pollution in our food.
너무 많아서 하나를 고르기가 어렵네요. 그래도 한 가지를 꼽자면 생활용품의 화학 성분과 음식물 속의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위험에 관해 특집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화학 성분과 오염물질이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 막연하게나마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쁜지 구체화하고 수치화해야 기사를 쓸 수 있어요. 어렵사리 취재해서 기사를 냈는데 독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어떤 물질이 얼마나 나쁜지 어떻게 수치화해냈습니까?
I got myself tested for chemical exposures, tested my own body, and really learned a lot about how difficult it is to avoid those things, how little the public knows about.
제 몸에 직접 실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독성 물질 같은 걸 주입하거나 한 건 아니고요. 생활용품이나 식품에 흔히 들어가는 첨가물이 대상이었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think it's so hard to take a number for America's press freedom. Because you're really talking about a couple different things. Like obviously we have
숫자 하나로 딱 점수를 매기기는 좀 힘듭니다. 지금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평가하려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문제로 여기는 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고받을 때마다 언론 지형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특정 정당이 집권하면 그 정당이 선호하는 매체로 정부에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위공직자가 우호적인 매체와만 인터뷰하는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언론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위험한 일이죠. 언론의 보도가 권위를 갖는 건 그 매체가 정파적 이해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독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떤 매체가 어느 정당과 가깝다 이런 인식을 없애는 일에 언론계 전반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뭔가요?
We have launched an independent non-profit news organization. It's called Floodlight. I'm really looking to grow Floodlight and its collaborations as much as possible. We know that local media
독립 언론을 출범시켰습니다. Floodlight라는 비영리 매체인데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을 밝게 비춰 세상에 드러내자는 거예요. 기성 매체의 틀에 갇히지 않고 환경 보도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운 기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guess I think that, you know, I'm hopeful that it's getting better, especially.
저는 전 세계에서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실태가 점점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사람들이 관심을 놓지 말아야 해요. 언론 자유, 양성평등, 그런 게 실현될 수 있겠어? 하는 생각으로 무관심이 커질수록 그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의 정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얼마나 지켜나가는지 확인하는 척도예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노력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에밀리 홀든 환경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일상 대화에서 많이 쓰는 구동사들 짚어보겠습니다. 영어에는 5천 개가 넘는 구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뒤에 전치사 또는 부사가 따라오는 구를 말합니다. 둘 다 붙을 수도 있습니다.
For example, consider the phrasal verb go on.
예를 들어 구동사 go on을 보겠습니다.
The verb go is followed by the short word on.
동사 go 다음에 on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Together, these words can mean to happen or take place.
Go와 on을 같이 쓰면 go on. 일정한 기간이나 시간 동안 어떤 일이 계속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구동사가 사용된 다른 문장들 들어보겠습니다.
I ran into my old friend at the mall.
쇼핑몰에서 오랜 친구를 약속 없이 갑자기 만났습니다. Run into, 우연히 만나다. Run into 구동사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Mom, can I sleep over at my friend's house tonight?
엄마, 오늘 밤 친구 집에서 자고 와도 돼요? Sleep over, 다른 사람 집에서 자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Sleep over. 구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구별하려면 문장의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Look up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ook up the word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세요.
Here, look up is a phrasal verb that means to research.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는 look up이 조사하다, 정보를 찾아보다 등의 의미를 가진 구동사입니다.
But if you said look up, the stars are beautiful, you are using the literal meaning of look up.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올려다보다라는 뜻의 look up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려다보세요. 별들이 아름답네요. 문자 그대로 look up은 올려다보다. 구동사로 쓰이면 look up은 조사하다, 정보를 찾아보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구동사 몇 개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sk around, 이리저리 알아보다, check out, 어떤 것을 보다 또는 상점에서 물건값을 치르다 아니면 도서관이나 대여점에서 어떤 것을 대출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come up 어떤 것을 생각해내다 결론 내리다 get into 어떤 것에 들어서다 접어들다 시작하게 되다 또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면서 기술 분야 구동사들도 늘어났습니다.
print out back up wipe out pack into plug in go offline
print out 출력하다, 인쇄하다, backup, 복사해서 따로 보관하다, wipe out, 완전히 없애버리다, 완전히 파괴하다, hack into, 어떤 것에 침투하다, plug in, 플러그를 꽂다, go offline, 접속을 끊다,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print out, back up, wipe out, hack into, Plug in. Go offline.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여러 가지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